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호 조선선비의 자존심의 저자 한정주 선생님, 그리고 작가 최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 1부에서는요, 선비의 철학을 담은 그릇 호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격변하는 시대를 반영한 18세기의 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8세기에 들어오면 선비들의 호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하던데요. 예. 당시 그 시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만약에 이전 18세기 이전 시대에는 사대부들의 어떤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유학이나 네. 성리학이 지향한 유학적 인간 혹은 성리학적 인간의 어떤 삶의 모델의 기초에서 호를 많이 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학의 어떤 관습이나 규범, 성리학 사상에 충실한 호를 지었던 거죠. 근데 18세기에 들어오면은 자기 취향이나 자기 기호, 자기 개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호를 짓기 시작합니다.
네. 그 시대는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리우는 영정조 시대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그 정조도 호가 있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임금도 호가 있나 봐요. 전 처음 알았어요.
예,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이걸 호를 연구하고 집필하면서 네. 임금도 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 보니까 정조의 호는 홍제예요.
예.
뭐 임금이다 보니까 홍제라는 의미는 그럼 뭐 약간 통치자 이런 의미도 있나요? 무슨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 홍자가 넓은 홍자니까요.
네.
넓은 도량으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 의미인지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정조가 자신의 호와 같은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이 개인적으로 되게 큰 불행이었을 것 같은데, 세자 시절부터 정적들로부터 끊임없는 견제와 위협을 받아왔잖아요, 정조가.
예,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면 보통 이제 우리가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조는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적 들도 이제 국정 운영의 어떤 파트너로 대우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인간 정조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산군처럼 피해 복수를 안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넓은 도량으로 그 정치를 했다는 것이 어쨌든 자신의 최대 정적이었던 노론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했으니까요. 이게 이제 아마 유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분은 군사라고 자처했습니다. 임금은 모든 신하와 백성의 스승이다. 그런데 모든 신하와 백성의 스승이라는 것은 스승은 그 사람을 교화하고 바른대로 네.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을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정적인 노론도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교화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본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한테 잔혹하게 피해 복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정조의 그 정치 철학은 또 다른 호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 홍제란 호 외에 네. 탕탕평평실 그리고 만천명월 주인홍 이런 재미난 호를 쓰셨어요. 이 탕탕평평실은 붕당하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고루 등용해서 쓰겠다 네.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만천명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천은 만 개의 개울입니다. 명월은 밝은 달이고요. 그러니까 달은 하나지만은 달이 비추는 개울은 만 개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는 모든 백성, 뭐 양반 사대부뿐만 아니라 가장 하층민들까지도 자신의 어떤 임금으로서 은퇴 또는 다스림을 베풀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들으면은 호 안 같아요.
호가 기네요, 굉장히.
예.
근데 아까 전에 이제 한정주 선생님께서 구분해 주셨던 것처럼 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 보니까 이제 자신의 의지를 굉장히 많이 반영한 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생각해보면 이제 정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서월 호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어떻게 등용하려고도 노력을 했고
네.
고르게 사람들을 그 대우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정책 때문에 수혜자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예. 예. 뭐 저희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규장각 사검서관으로 유명한
네.
이덕무, 유득공, 박지혜가 서희수 이런 분들이 18세기 어떤 문치를 빛낸 대표적인 서울로 많이 알려진 분들이죠.
네. 저희가 이렇게 호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또 각 인물들의 어떤 의지나 그 삶까지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한정주 선생님의 호, 조선 선비의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요. 저희가 퀴즈 내드릴게요.
네. 단원 김홍도 그리고 회원 신윤복과 더불어 조선 3원으로 불리는 또 한 명의 화가가 장승업입니다. 호방한 필묵법과 정교한 묘사력으로 19세기 말 조선 화단을 풍성하게 한 그는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평생 천재와 광인 사이를 넘나들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에 있어서만은 유달리 자부심이 강해서 단원과 회원처럼 나도 원이다 라는 뜻의 호를 만들었는데요. 이 호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요. 저희가 저자의 사인이 담긴 호 조선선비의 자존심 책 보내드릴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드라마 이산의 OST라고 하네요. 장윤정의 약속. 네, 오늘은요. 호 조선 선비의 자존심. 그 중에서도 18세기 선비들의 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당시가 조선 문화예술의 굉장히 큰 황금기였다고 볼 수 예,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저도 사실 뭐 예술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시대를 대표했던 예술가인 뭐 단원 김홍도 선생이나 뭐 신윤복 선생님 정도는 네. 알거든요. 최 사장님은 이 두 분 그림 혹시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요? 실제로는 없고 그 고등학교 때 네. 미술 시간에 이제 교과서에서 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서양 문화권이다 보니까 네. 한국 그림들이 잘 뭐라고 하죠? 예, 마음이 와닿지 않잖아요.
잘 그런데 모르죠,
봐도. 그죠. 근데 그나마 김홍도 선생님이나 신윤복 선생님 그림은 그래도 알아보기도 쉽고 그다음에 예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그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두 분은 아마 자신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한 대표적인 어떤 화가들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김홍도 같은 경우는 되게 저희들 풍속화로만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인물화, 산수화, 조충화 모든 방면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발휘한 분입니다. 그리고 신윤복 선생 같은 경우에는 네. 당대 사회가 금기시한 성, 여성을 소재로 하는 그림을 많이 남기셨죠.
네.
근데 이제 두 분도 보면은 두 분 다 이제 풍속화로, 풍속화의 대화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화풍을 보면은 굉장히 좀 선명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김홍도 같은 경우는 배경을 그냥 과감하게 생략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이렇게 구도를 잡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신윤복은 반면에 배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배경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네.
그리고 부드럽고 유연한 필체로 색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김홍도가 굉장히 남성적인 화풍이라고 그러면은 신윤복은 여성적인 화풍이라고 그렇게 아마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또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집안 배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땠어요? 그 두 분의 집안은?
그러니까 아주 뭐 화가로서는 아주 탄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홍도는 스승이 아까 말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암 강세왕. 이분은 문인화가 사대부 화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만은 그 당시에 서울시장인 뭐 한성부 판윤
네.
또 호조 참판 병조 참판을 지낸 고위직 관료였어요. 그리고 신윤복은 아버지가 도와서 화원이었던 신한평입니다. 그러니까는 화가로서 출세할 수 있는 탄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두 분 다 스승과 아버지를 넘어서서
네.
자신만의 어떤 그림 세계를 구축하신 분들이죠.
그 김홍도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당대 최고의 화가인데요.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그를 선비로 살고 싶었던 화가라고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분의 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단원이라는 호가
네.
명나라 때 사대부 화가인 이유방이라는 사람의 호를 그대로 가져왔은 겁니다. 이 단원 이유방의 호를 단원 김홍도가 갖다 쓴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 자기가 그 호를 취해서 쓴 사람도 명나라 때의 어떤 사대부 화가고
네.
자신의 스승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대부 화가 표암 강세왕이죠. 그리고 이분이 그린 자화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자화상을 보면 우리가 자화상을 하면 보통 얼굴을 큼지막하게 그리잖아요.
그쵸.
얼굴을. 근데 얼굴은 조그만해요. 그리고 뭐 도포, 갓, 그리고 사대부들이 그 평상시에 사용하는 기물 이런 배경들 굉장히 크게 그려놨어요.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사람 사대부구나, 선비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 보면은 이분의 어떤 뜻은, 마음은 나는 중인 출신의 화가지만은 실제 나의 어떤 뜻은, 목표는 사대부 선배에 있다. 그런 좀 신분 상승의 욕망, 욕구 이런 게 담겨있는 호가 단원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혜원 신윤복 선생의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이분도 또 미인도를 비롯해서 뭐 여성 그리고 또 남녀의 사랑을 이렇게 화폭에 가득 담았던 화가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호에서도 이런 여성스러움을 좀 읽을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난초라고 그 해원이라고 할 때 해는 이제 난초를 뜻하거든요. 난초는 이제 매랑국죽, 그래서 이제 사군자, 뭐 사대부 선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 난초 그러면은 그 모양이나 그 느낌이 사실은 여성적인 어떤 그런 풍모를 상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신윤복을 남성으로 변장한 여성으로 그렸던 소설과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바람의 화운이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그것도 아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야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네.
뭐, 혜원이라는 호에 담긴 게, 그런 여성이라는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남성으로 변장한 여성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분의 어떤 그림을 보더라도 여성을 상징하는 호가 혜원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홍도 선생, 또 신윤복 선생, 그리고 또 한 분 오원 장승업 선생이 사실 조선의 삼원으로 불리잖아요.
예, 예.
근데 이분의 호가 김홍도와 신윤복과 관련이 있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윤복과 김홍도 선생은 화가로서 출세할 수 있는 탄탄한 배경이 있었죠. 그런데
네.
이분은 어렸을 때 고아가 돼가지고 어깨놈으로 그림을 배워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들 대부분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나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온이란 호는 나 오자의 정온 온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원과 해원만 원이냐. 나도 원이다. 그러니까 단원과 해원만 천재화가가 아니라
네.
나도 천재화가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한자 나오를 써가지고
예.
오원이군요. 아. 근데 이 그 오원 장승호 선생님이 되게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취화선.
네.
임관택 감독의 영화 취화선에 담겨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수륩을 좋아했는지 인근의 어명도 막 어기고 그랬대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 오온이란 호 외에 별호가 취명거사였대요.
이렇게
예, 술에 취한 취할취자에
네.
어두울 명자 이런 취명거사니까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얼마나 술을 좋아했냐면은 술만 주면은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가셨대요. 그리고 술만 주면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진품인지 위품인지 위작인지 가리기가 상당히 예, 어렵대요.
어머, 아쉽네요.
예, 술을 먹고 이게 뭐 그려준 거니까 낙관을 제대로 찍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위작인지 진품인지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그림도 술은 제일 쌌네요.
예.
술만 주면.
예. 예. 그리고 뭐 술을 안 주면은 뭐 임금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궁궐에 가다 놔도
네.
술을 안 주면은 견디질 못하고
어머.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님 어명을 어긴 게 한두 번은 아닐 것 같아요. 뭐 거기에 얽힌
그렇죠, 예.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재밌는 거?
그러니까 저 고종이 정육품의 벼슬을 하사하고
네.
궁궐에 들여가지고 그림을 그리게끔 했는데
네.
하루에 딱 정해진 술만 취하면 안 되니까요.
아,
정해진 술만에 뭐 한 두 잔이든 세 잔이든 취하지 않을 정도의 술만 주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는데 그걸 못 견디신 거예요. 술을 마음껏 마시고 싶은. 그래서 도망치면 다시 잡아오고 도망치면 잡아오고 이랬는데 결국은 고종도 더 이상 잡아봤자 힘들다는 걸 알고 포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시긴 하네요. 예. 정말 임금 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하고 예. 내가 먹고 싶은 술을 먹겠다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그림을 그리셨던 호원 장승호 선생님의 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호를 통해서 저희가 조선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을 아주 재미나게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신의 철학과 삶의 태도를 담은 호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선비의 자존심일 뿐만 아니라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요, 한정주 선생님의 강연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호 가운데서도 18세기 혁신의 시대를 반영한 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8세기 이전에는 유학의 관습이나 규범, 성략 사상에 충실한 그런 호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호를 아오라고 합니다. 우아 라자를 써가지고요.
네.
고상하고 우아한 풍모를 최대한 드러내는, 선비의 어떤 풍모를 최대한 드러내는 그런 호를 많이 선호해서 지었습니다. 근데 18세기 오면은 요즘에 닉네임,
네.
별명, 별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호로 이제 큰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기 개성 또는 자기 취향, 기호가 강하게 드러나는 호를 이제 선호하게 됩니다. 18세기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등장하는 지식인들은 유학적 인간이나 성략적 인간, 그러니까 공자나 주자, 율곡이나 퇴계와 같은 성현의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개성이나 자기 취향을 강하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제 선비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나 방식이 이제 크게 변화가 오면서 이제 호에도 변화가 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호 문화가 변화한 배경에는 학문과 지식의 대전환,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어떤 지식인의 등장, 또는 18세기에 들어와서 크게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 변화가 자리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들은 유학이나 성리학에 크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이나 성리학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과거의 급제에서 출세하기 위해서거든요. 출세하기 위해서인데 18세기에 들어오면은 노론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학문이 뛰어나도 벼슬을 할 수 없는 지식인 집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남인 출신의 어떤 성우학파 시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조정 바깥에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지식인 집단을 형성을 하는데 이분들은 유학이나 성리학을 물론 공부하지만은 과거나 출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유학과 성리학 바깥의 학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양한 학문들을 독서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학문이 경학, 이렇게 유학이나 성리학이 경전에서 실학으로 이제 크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기 18세기 들어오면은 청나라하고 일본을 통해서 대량의 외국 서적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연행사, 일본의 사신으로 가는 조선통신사.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청나라에는 서양인 선교사들이 번역한 서양 서적, 한문으로 번역한 서양 서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베이징의 그 책 서점가인 유리창에서
네.
5천 권, 뭐 많게는 뭐 만 권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수레에 싣고 오는 게 하나의 유행같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돼요.
네.
그러면서 서울이나 서울 부근의 장서가 문화가 발달을 하는데 최대 4만 권의 책을 소유한 장서가부터
네.
뭐 적게는 뭐 5천 권, 몇천 권의 뭐 장서를 소유한 사람 굉장히 많았고 뭐 3, 4만 권의 장서를 소유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유학이나 성리학 외의 서적들이 광범위하게 보급 확산이 되고 또 그것들을 찾아서 읽는 독서 문화가 이 시기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학이 실학에서 변하듯이 이 시기에 오면 또 다르게 학문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성리학에서 박물학, 백과사전을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로 또 한 번 크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박물학이나 백과사전적인 지식이나 취향을 갖게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사에 대한 어떤 지식, 정보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고 또 그만큼 호기심과 상상력도 풍부해지겠죠. 그러니까는 네. 자기를 드러내는 호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크게 변화가 호문화에서 크게 변화가 오는 게 중인계층의 호가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이전에는 중인 출신 사람들의 호를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서면은 이제 중인들의 호가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자면은 단홍김홍도 해운 뭐 신윤복 같은 분들도 중인 출신의 화가니까요. 이분들의 호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된 게 18세기에 들어오면은 이 중인 계급, 이렇게 상인 또는 화원 여러 어떤 중인계층의 사람들이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되고
네.
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가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거의 조선사회의 탑클래스의 어떤 지위를 누리는데 정치적으로는 진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낮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제적인 부를 어느 쪽에다가 투자를 하냐면은 문화 쪽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왕문화니 중인문화니 이런 게 이제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인 출신의 문인이나 지식인들이 많이 나와요.
네.
이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 호산외기를 쓴 호산 조일용, 그 다음에 이양견문록을 지은 겸산 유재건, 그 다음에 추재기를 지은 추재 조수삼. 이런 분들은 자기 중인계층 이하의 사람들 이야기를 자기들이 직접 씁니다. 그전에는 중인계층의 이야기도 양반 사대부들이 기록을 하고 글로 남겼거든요. 근데 이제 중인계급 출신들의 문인이나 지식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계층의 이야기를 이제 글로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호 문화가 다채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명을 취해서 호로 이제 삼은 경우에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곡 선생 같은 경우에도 율곡이라고 하는 호는 지명이지만은 또 그 율곡을 성리학 유토피아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도 또 담겨 있는 거거든요. 또 삼봉 정도전도 삼봉이라는 것이 지명이기도 하지만 삼봉에서 자신의 어떤 역성혁명의 어떤 야망을 꿈꿔왔기 때문에 또 역성혁명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는 또 지명이기도 하거든요.
네.
삼봉이. 그런데 18세기에 오면은 지명도 이제 뚜렷하게 이제 변화가 오는 게 지명을 취해서 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은 성호 이익 선생의 성호라는 것은 성호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 거처에서 박물학, 실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학문을 닦고 또 제자들을 그런 방향으로 또 가르치고 또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연암 박지원도 연암이라는 것도 이제 지명인데 이 경우는 과거 시험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제야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겠다는 자기 지향, 자기 개성이 뚜렷하게 담겨 있는 앞에 삼봉 정도전이나 율곡 이의 그 지명을 취한 호가 뚜렷한 정치적 사회적 목표가 담겨 있는 호라면은
네.
성호 이익이나 연암 박지원은 개인적 관심사가 더 많이 담겨 있는 지명에도 그런 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면 항상 이제 여쭤보는 말 중에 하나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세기 인물이냐 19세기 인물이냐 이걸 한번 여쭤보거든요.
네.
그러면 100에 100명은 18세기 인물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근데 사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9세기에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39살에 강진으로 귀향을 가세요. 1801년이니까.
네.
그리고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500여 권에 가까운 대부분의 저술을 거기서 남기셨어요. 그리고 1835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활동한 주요 무대는 사실은 18세기가 아니고 19세기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18세기를 대표하는 연암 박지원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분으로 이분을 기억하거든요.
네.
학문적으로나 또는 문학적으로. 그런데 박지원 선생은 1737년생이시니까 거의 아버지뻘이에요. 25살 정도 차이가 나시니까 그 까닭은 정약용 선생이 18세기 혁신의 시대라고 하는 18세기에 정신사조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18세기 인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네.
이분을. 그렇게 보면은 호 역사 문화에서 가장 다채로운 호를 사용하셨던 추사 김정희 선생도 19세기 인물이지만은 네. 사실은 18세기 인물이라고 호 문화로 보면은 18세기 어떤 정신사조나 시대사조를 대변하는 인물로 추사 김정희 선생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그 책에서도 김정희 선생까지만 집필을 하고 거기서 네. 멈춘 이유도
네.
19세기에 들어서면은 세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호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매력적인 인물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8세기 어떤 그런 문화나 18세기 어떤 시대사조나 정신사조가 19세기에 와서 끊겨버린, 끊어져 버린 그런 좀 안타까움 때문에 그 김정희 선생에서 멈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희 선생을 보면은 18세기의 어떤 그 호 문화를 굉장히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다채로운 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는 예를 들면 자신이 존경하는 완원이라고 하는 청나라 학자에서 호를 취해가지고
네.
완당 외에도 완수, 노완, 완당 노인, 완암, 완방, 경완 이런 다양한 호를 썼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조선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담아가지고 동해제일통유, 해동추사, 동해순리, 동해서생, 고계림인 이런 호를 또 쓰셨고요. 실학자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다음에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실사구시제라는 호를 썼고요.
네.
또 아마 이 호가 제가 본 호 중에서는 가장 긴 호인 것 같아요. 상하 3000년 종엔 10만리 지실이라는 호를 쓰셨어요. 이렇게 상하 3000년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3000년의 역사를 자기는 꿰뚫고 있고
네.
또 종행 10만리 조선에서부터 멀리 서양까지 10만리를 넘나드는 어떤 지식을 자기는 탐구한다 이런 뜻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호를 쓰셨고요. 또 서예 문화를 선도하는 어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면노인, 연도안, 사면제, 청전산인, 전암 이런 호를 쓰셨고 차를 좋아하는 자신의 어떤 취향을 담아가지고 승설도인, 승설학인, 승설노인, 고다함, 고다노인, 경향다로실 이런 다채로운 호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네.
18세기 이후에 변하는 호 문화를 굉장히 잘 대변해주고 있는 분이죠. 이분은.
18세기 시대를 반영한 호. 그 어떤 18세기에 삶의 목표나 방식이 변화하면서 호를 짓는 그런 의미까지도 변화되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또 그에 따른 사회적인 배경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런 호를 짓는 문화가 19세기까지도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내려왔다면 진짜 어땠을까? 내 이름 앞에는 뭐가 붙었을까? 뭘 붙였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떠세요, 최 사장님? 뭐 궁금한 점 없으세요?
예. 강연을 들으면서 재밌었던 거는
네.
우리가 철학이나 사회과학에서 경제학을 이제 어떤 하부 토대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구조 결정론이라고 해가지고 경제가 모든 걸 변화시킨다는 거죠.
네.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예술이나 개인의 사고방식까지. 근데 그걸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8세기에 중인계급의 경제적 성장이 무엇을 바꿔놨냐면은 호라는 호를 만들어 나가는 그 방법론도 바꿔나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제적 성장이 호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되게 흥미롭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시대 어떤 유학자 그러면은 되게 딱딱하고 단조롭고 경제와는 좀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도 않구나. 한국에서도
그렇네요.
네, 18세기 이후가 되면은 이제 새롭게 문화가 꿈틀거리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가지고
예.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김정희의 호 가운데서 좀 잘 알려진 것이 우리가 추사라고 알고 있는데 완당이라는 호도 대표적인 호로 쓰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완당과 관련된 호가 청나라 학자인 완원과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원은 19세기 최고의 청나라 학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김정희가 처음으로 청나라를 방문한 게 1809년 25살 때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완원을 만납니다. 찾아가서. 워낙 유명한 이제 학자였으니까, 청나라 학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완원이 1849년에 사망하니까 1809년부터 1849년까지 40여 년 동안 이 학술교류를 합니다. 김정희 선생이 네. 완원과. 그러니까는 아마 김정희 선생이 어떤 학문과 문화예술의 어떤 그렇게 만개하게끔 완성하게끔 만들어준 1등 공신이 네. 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저희가 사실 호를 저는 그냥 이름처럼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었거든요. 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선생님이 고민하셨다는 김정희 선생 18세기에 넣을 것인가 19세기에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셨다는 그 선생님의 호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내드리고 갈게요.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과 더불어 조선 3원으로 불리는 또 한 명의 화가가 장승업입니다. 단원과 해원처럼 나도 원이다 라는 뜻으로 장승업이 만든 호 무엇일까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요. 출판사 다산초당에서 나온 호 조선선비의 자존심 보내드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영화 미인도의 OST입니다. 이안의 미인도. 네, 오늘은요. 호 조선선비의 자존심의 저자 한정주 선생님 모시고요. 호를 통해서 조선 지성사의 흐름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호를 수백 개 지어쓴 자코의 달인도 있더라고요. 아니, 호가 이렇게 많으면은 뭐 쓰는 사람도 또 부르는 사람도 되게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희들이 뭐 김정희 선생이 뭐 수백 개를 호를 사용했다고 하지만은 네. 사실 기억하는 것은 추사 완당이잖아요. 네. 아마 그 시대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분이 매번 다른 호를 사용할 때마다 네. 그 호를 뭐 알고 있었겠지만은 여러 개 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뭐 몇 년간 호도 있지만 몇 달 아니면 일회성 호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의 뭐 모든 호를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네. 또 그분이 다른 호를 매번 사용할 때마다 그걸 다 기억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추사 완당 그리고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도 뭐 20여 개 가까운 호를 썼는데 그 경우도 다산 여의도 같이 네. 대표하는 호 한두 개 정도로 불렸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여러 개의 호 때문에 헷갈리는 그런 어떤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명함을 여러 개 파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 호로 얘기해야지, 저 사람한테는 저 호로 얘기해야지 이렇게 나누지 예,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예,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죠. 막 제 호는 뭐뭐뭐뭐입니다. 이렇게 예. 말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쵸. 저 사람한테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에이. 했을 텐데.
사실 책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호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시간상 이렇게 많은 분들의 호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혹시 아, 이 시간에 이 호는 정말 꼭 소개해주고 싶다. 이 호에 얽힌 이야기는 좀 재밌다. 이런 인물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교수 허균에 대한 호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허균의 호가 교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또 다른 호가 성홍이라는 호가 있었거든요. 이 교산이란 호에는 용이 되고자 하는 어떤 이무기의 꿈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무기 교자니까요. 이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들의 세상을 가지려고 했던 피지배계층의 어떤 열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교산. 그러니까 용이 되려고 하는 아. 이무기들의 어떤 열망, 열정이 담겨 있는 호가 교산인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르게 성홍은 용이 되려고 하는 이무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게 깨어있을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교사는 특권 지배계급인 양반이었지 않습니까?
네.
피지배계층의 어떤 입장이 서려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는 삶을 살 때는 본인은 특권계급인 거예요. 모든 어떤 혜택을 누리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순간 자기는 이제 피지배계층과 운명을 같이 하는 이무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만이 자기의 어떤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홍이라는 호를 아마 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아마 교산이나 성웅이라는 호에 담긴 뜻이 홍길동 전에 나타난 홍길동의 삶과 유사하지 않는가.
네.
그런 의미에서 예, 교산하고 성웅이라는 호를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호와 조선 선비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으면서
네.
들으면 들을수록 아, 호라는 것이 그 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삶과 정말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호와 삶이 좀 가장 닮았다 아니면은 호와 삶이 너무나 정반대였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닮은 분은 아마 남명 조식 선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남명 조식이라는 호는 장자의 첫 장을 펼치면 소요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보면은 한 번의 날개짓으로 구만리 장천을 난다는 대붕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그 대붕의 기상을 취한 호가 남명입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은 권력하고 출세는 멀리하고 처사의 삶을 살면서도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견지하고 백성의 고통을 직시하는 그런 거침없는 직언들을 해요. 임금이 벼슬 내려도 그걸 마다하면서도 반드시 똑바로 정신 차려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라 이런 직언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대붕의 기상이 좀 엿보여요. 이분의 어떤 삶을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남명조식은 좀 자기 어떤 삶과 호가 좀 일치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분인 것 같고요. 좀 그 반대되는 삶을 산 사람은 제 생각에는 좀 우암송시열인 것 같아요. 우암송시열은 호가
네.
그 잘못 또는 허물을 뜻하는 우자거든요. 그 우자가. 그러니까 이 호가 어떤 거냐면은 지나치게 자기 고집만 앞세워가지고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그런 잘못이나 허물을 저지르지 말라는 경계의 의미에서 지인이 지어준 호입니다.
송시열 선생은 어떤 분이셨어요? 네.
근데 이분은
살짝 해주세요.
주장만이
네.
천하의 진리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신념을 가지고 주장 외에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탄압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암이라는 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이나 허물을 크게 저지르지 말라고 그렇게 호를 지었는데 너무 좀 독선적이고 아집이나 편견 가득한 그런 어떤 삶을 사신 분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호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 예, 그런 어떤 분으로 제가 좀 묘사를 했습니다.
네. 호를 통해서요. 선비들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삶까지도 들여다봤는데요. 조선 선비에 있어서 호란 무엇일까요? 또 어떤 가치를 지니는 걸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그 오늘 이야기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름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데는 이름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호는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거짓이나 가식으로만 짓지 않고 솔직하게만 짓는다면 어떻게 호를 지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신의 어떤 뭐 삶의 어떤 목표, 자신이 지향하는 뜻, 자기의 사상, 신념, 개성, 취향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표현 수단 또는 의사소통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호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으면은 그런 호를 지으면 되고 이 사람한테 이런 나를 보여주고 싶으면은 이런 호를 지으면 되는 게 호거든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 조선 선비들은 호를 사용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데 그 가장 훌륭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게 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호 얘기도 굉장히 재밌지만요. 그 책 뒤에 있는 부록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어요.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쓰셨을 것 같아서 이 부록 얘기 안 하면은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보니까요. 부록에는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근현대의 대표적인 인물들 뭐 독립운동가에서부터 대통령, 뭐 기업 총수들의 호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중에서 선생님이 보시기에 뭐 자신의 철학이나 어떤 뭐 의지, 뭐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 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근현대사로 오면 아마 한글호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한글호를
네,
지으신
네,
분들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분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그리고 자기 삶과 호가 좀 일치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느꼈던 분은 그 얼마 전에 작고하신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아.
이분의 호가 옹기예요. 참 재밌는 호죠.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의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분의 부모님도 그렇고 이 그 당시 천주교 신앙을 지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세상을 피해서 살면서 네. 옹기를 구워가지고 옹기 장사를 하시면서 신앙을 지키셨는가 봐요.
아.
이분들이. 그러니까 옹기 장사를 해서 자신을 키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천주교 신앙을 지켰던 신앙심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게 옹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옹기란 호를 취했는데 또 다르게 옹기를 보면은 옹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도로 너물까지도 담을 수 있는 게 옹기잖아요.
네.
깨끗한 것에서부터 더러운 것까지.
그렇죠.
근데 이분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김수환 추기경의 삶이. 세상 가장 낮은 데 있는 사람에서부터 세상 가장 높은 데 있는 사람들까지 다 자신의 삶 속에 닮았던 그런 어떤 삶을 사셨던 분이니까
네.
너무 옹기와 닮은 삶이 아니냐.
진짜.
예, 그런 의미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호가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오늘 선비들의 호 얘기를 들으면서 나 어떻게 살아왔지? 난 어떤 사람인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 사장님 어떠셨어요? 뭐 굉장히 마음에 든다. 아, 이 호는 내가 좀 써보고 싶다. 혹은 기억에 남는 호 있으셨나요?
기억에 남는 호요? 네. 그 장승업 선생님 호 오원이 왜 마음에 드냐면은 되게 유머러스한 것 같아요. 어떤 패러디 같기도 하고 그 웃기려고 지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 속뜻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원이니까 나도 원인 거다. 그래서 그게 참 재밌었고 예술가답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네. 끝으로요. 오늘 조선시대 선비들의 호를 아는 것 혹은 또 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네.
호라는 게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무슨 취향을 갖고 사는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호만큼 좋은 어떤 문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호를 넓게 보면은
네.
요즘에 그 인터넷 공간에서 또는 뭐 여러 군데 사용하는 어떤 닉네임 아이디도 어떤 그 호 중에 하나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소보루빵을 좋아하니까 자기의 어떤 아이디가 소보루인데 소보루도 호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본 분이 있거든요 저한테. 근데 제가 왜 안 되냐고 그랬습니다. 소보로도 호로 사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단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거짓이나 가식을 섞어가지고 짓지 않고 자신을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어떤 표현수단으로 호를 지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호만큼 다시 이렇게 부활시켜도 쉽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문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호 조선 선비의 자존심의 저자 한정주 선생님과 함께요. 조선시대 선비들의 호 그리고 어떤 시대가 지나면서 호가 어떻게 변화했고 또 그런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호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도 재미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최 사장님?
재밌었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을 때
네.
저희가 이제 아이디나 근데 그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수동적이고 누군가가 만들어준 건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닉네임이나 아이디에서 발현되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 그냥 잠깐 동안 사용하는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호 문화라는 것이 정말로 부활이 만약에 된다면
네.
정말로 이제 자기가 숙고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반영한 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불려질 때
네.
만족감도 느낄 수 있고 호 문화가 참 좋은 문화였구나 그리고 다시 생겨도 괜찮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 사장님 그럼 인사드리기 전에 2부 퀴즈 정답 알려주셔야죠.
단원 김홍도와 회원 신윤복처럼 나도 원이라는 뜻으로 장승업이 만든 호는 오원이었습니다.
네, 1부 2부 퀴즈의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아, 오늘 조선시대 선비들의 어떤 치열한 삶의 모습을 호를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역사 이야기가 조금 재미없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설명하기 되게 힘드셨을 텐데도 네. 이렇게 재미나게 잘 설명해 주신 우리 한정주 선생님 그리고 옆에 계신 최 사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유쾌한 고전 이야기 고미숙의 로드 클래식 길 위에서 길찾기의 저자 고미숙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또 인스타그램에서는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 하시면 일주일 내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마지막 곡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인혜였습니다.